우리 이사야서 말씀 계속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0장에 와 있습니다. 예, 오늘은 16절 부분부터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곧 만군의 주가 그의 살찐 자들 가운데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며 불이 붙는 것 같이 그의 영광 밑에서 불이 붙 있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리라. 그것이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를 태우고 삼키며 그의 숲의 영광과 열매를 많이 내는 그의 들의 영광을 소멸시키되 혼과 몸둘 다를 소멸시키리니 그들은 마치 깃발을 드는 자가 힘을 잃을 때와 같이 되리라. 그의 숲에 남아있는 나무의 수가 적음으로 아이라도 능히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래, 나오는 요 내용이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셨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초리질하는 도구로 그렇게 이제 사용하셨었는데 이 아시리아가 굉장히 교만하게 굴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리아를 징계하시면 그들도 이스라엘만큼이나 적은 수만 남을 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도 이스라엘만큼이나 적은 수가 남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실제로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을 쳐가지고 이제 그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 37장 36절 또 역대기하 32장 21절 이제 그런 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인간 제국이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거, 뭐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참고로 그 18절에서 혼과 몸을 둘 다를 소멸시킨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을 이제 오해해서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처럼 혼이 멸절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혼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은 그이 불신자의 혼은 멸절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근거로 삼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혼과 몸둘 다를 소멸시킨다는 이 말씀은 혼과 몸이 무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이 멸하신다는 표현도 이게 무슨 무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아까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아시리아를 완전히 남김없이 피폐하게 하실 것이다. 그 이제 말씀이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파괴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자, 그러니까 아시리아죠. 이런 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리 안에서 의지하리니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은 자에 대한 그 교리가 이제 다시 한번 나오고요. 또 이제 24절부터 보면 이제 시온에 거하는 백성,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 보면 만군의 주가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을 사륙한 것처럼 채찍을 휘둘러 그를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이게 이제 미디안과의 그 이제 전쟁에서 그 있었던 그 기드온 때그 사건인데, 그리고 이제 밑에는 그 출애굽 때 홍해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인용할 때 이것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뭐가 힘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이 다른 적대 국가들을 대적해서 이기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은 하는 게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건이나 홍해 사건이나 둘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적들을 물리치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이제 어떤 좀 새로운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메시아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5절까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그로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롭게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하게 꾸짖으며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파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전체에서 이제 그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의 혈통에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 유대인들이 높여지는 것,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이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그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이새라는 사람은 이제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 그런데 왜 이새를 언급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을 언급하면 더 권위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니까 다윗만 언급하면은 더 폼이 날것 같은데 왜 이새를 언급하냐 할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해석할 때 이새는 사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축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새를 언급하는 것은 그 어떤 메시아의 그 어떤 겸손함, 초림 예수님의 어떤 겸손함, 이제 그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름 없는, 상대적으로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제 언급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한 막대기가 난다 그랬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난다. 막대기라는 이 표현은, 물론 이제 양치는 사람들도 막대기를 이제 가지고 있었죠.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목자 또는 리더십의 상징이고, 그리고 왕들도 보면은 그 막대기처럼 생긴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 홀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들고 있죠. 그래서 이 막대기는 그 치리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어떤 징계, 심판자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죠. 줄기라 그랬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제 잘린 이 밑둥 둥치, 이렇게 이제 잘려나간 어떤 나무의 밑둥, 둥치의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끊어진 것 같은,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다윗의 집안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 왜 끊어지는 것 같죠? 지금 아시리아에게 지금 이제 공격을 받게 되고 남유다가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지금 메시아는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다윗의 집안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올 것에 대한 그런 묘사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다윗 왕조가 몰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다 끊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를 남기시고 보존하실 것이고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에게서 나는 사람 중에 메시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그랬는데 가지는 문자적으로는 이제 줄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하나의 가지인데 여기 이제 비가 이게 영어로 보면은 브랜치 할때 비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격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또한 메시아의 어떤 하나의 타이틀이 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이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넷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이 단어와 나사렛을 의미하는 그 히브리어 나자렛, 요게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뭐 확고하다, 명확하다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 그 가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 단어와 나사렛이 그 발음이 비슷하고 단어가 비슷해서 그렇게 연관시키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메시아 위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주님의 영이 머무신다 그랬습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말이죠. 미안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나라 발음이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어로 올때 크라이스트 이렇게 되고 우리말로 처음 왔을 때 그리독이 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나중에 되고 우리말로 다시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이제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기독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메시아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물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요. 거기 보면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이 머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구절을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이것을 일곱 영이라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합니다. 문장 구조상은 주의 영곧 이렇게 하면서 주의 영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사실 문장 구조는 이제 돼 있는데 주의 영을 포함해서 나머지 여섯 개까지 더해서 이제 일곱 개의 영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치 그 금등잔대가 이렇게 하나의 줄기가 있고 거기서 세 개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그 메시아는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지혜로 충만하시고 명철로 충만하시고 계략으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또 주의 두려움으로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성경에서 완전한 수로 되어 있고 또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영을 The Spirit of the Lord 이것을 이제 성령님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우리가 다 알듯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이제 메시아인 것인데,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 물론 문자적으로도 실제로도 그 이제 이 올리브 기름을 사람 머리에 이렇게 붓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권위를 가진 분이 그 사람을 임명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권, 메시아의 왕권, 이것은 단순히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고만 해서 혈통적으로만 인정받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 하나님의 이 일곱 영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질 때 그때 이제 메시아로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냐면, 세상에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메시아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단 중에 어지간한 이단들은 다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그리고 자기가 성령,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기름을 부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보니까 거기 보니까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롭게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하게 꾸짖으며,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공의로운 재판관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분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재판하고 공평하게 꾸짖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3절에도 보시면은 거기에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메시아가 이렇게 이제 속히 깨닫게 하신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여기 속히 깨닫게 하신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뭐 이해력이 뛰어나다, 뭐 머리 회전이 빠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이제 좀 찾아보니까, 거룩한 감각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분별이다, 이제 이렇게 좀 해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감각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분별이다. 그래서 인간의 속 중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사람의 모든 속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 즉각적으로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분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무르시니까 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공의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롭게 재판한다,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하게 꾸짖는다. 그러니까 세상 재판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은 늘 소외받고 또 좀 이렇게 뇌물을 주는 자에 의해서 모함받고 재판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메시아는 이제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에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그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또는 메시아는 늘 그냥 완전히 눈을 감고 매번 약자만을 편을 들어주시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약자라서 무조건 옳다. 이제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판결은 아닌 거예요. 의와 그 공평, 의와 공평이 이제 메시아의 이제 판단 기준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건 그냥 넘어가고, 그 부분이 이제 그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주의를 삼으리라 하는 말씀에 이제 포함되는 것인데요. 허리띠는 밖에 차지요. 사람의 밖에서 보일 수 있게 차는 게 허리띠고, 콩팥은 사람의 안에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의의를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보이는 허리띠에 비유했고, 신실함을 이제 안쪽에 보이지 않는 이제 콩팥으로 이렇게 이제 콩팥주의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통치의 어떤 외적인 안정성과 내적인 안정성을 같이 이야기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의로운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행정을 잘하고 뭐 어떤 뭐 통치 방식이 그럴듯하고 어떤 이런 외적인 것만 탄탄한 분이 아니라 안쪽 그분의 그 성품 자체가 신실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두 가지가 다 균형을 맞춘 분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 재판관 또는 사람 통치자들은 그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메시아는 겉과 내면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분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메시아 통치에 이제 그분이 어떤 재판관으로서의 통치자 재판관으로서의 면모인데,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조금이라도 그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재판관들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참으로 그 정의로운 재판관, 또 공의로운 재판관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 관심이 있으셔서 판결 내용 같은 걸 보면은 그 흉악범들에 대한 어떤 그 판결 내용을 볼 때, 아니, 이런 흉악범을 이렇게 뭐 2년, 3년을 준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경악할 때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했는데 형량이 요래? 이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재판관들은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리고 또 사회의 어떤 대법, 사람들의 여론 이런 데 휘둘리고 또 이 자기의 사리사욕에 휘둘리고 뇌물받고 뭐 이러면서 잣대가 정말 굉장히 오락가락합니다. 왜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 인간 재판관들은 뭐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뭐 대부분의 나라는 다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 보면은 주의 두려움의 영이 그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위에도 재판관이 계시고, 그분은 두려우신 분이시고, 그분 앞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그분의 어떤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이 자기의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메시아는 주의 영, 그 주의 영의 특징 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주의 두려움의 영,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영, 그것이 있으니까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하실 수 있다.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가 또 함께 모여서 입술 벌려 찬송하고 또 합심해 기도하고 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몇 절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성실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성실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다 정확히 자세히 알고 미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그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